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위협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자, 먼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선제 타격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고요. 심지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제거하고 청와대를 초토화한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그 통해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북한은 최근에 몇 차례 있었던 것만 봐도 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또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을 폈었고요.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핵무기 앞에서 그 내용을 현지 지도하는 그런 사진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이 재진입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측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발표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의 인터넷 매체는 이 북한이 또 한 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추 실험을 실시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최고 사령부 중대 성명이라는 것을 지난 23일에는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데요. 이 조평통도 중대 보도를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제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청와대를 초토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말하자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과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그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핵 능력을 과시하는 여러 실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일부터 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열나직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또 독수리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에 반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은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참수작전 그러니까 평양에 그 핵 개발을 한 수뇌부를 제거를 염두에 둔 훈련을 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동시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북한이 그 핵 개발 를 완성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김정은 제일 위원장이 반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에도 북한이 그 핵 개발을 완성을 해서 핵무기 소형화 또는 대기권 재도입 기술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은 아직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김정은 제일 위원장이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현지 시찰을 하면서 이를 입증해 보이려는 그런 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같은 그 군사 훈련에 뭐 반발하는 것은 뭐 북한의 그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그 몇 가지 그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군사 한미 방어 훈련을 한 것이 벌써 30년 이상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이것은 마치 그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참수 훈련 등 미한 그 군사 당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이번에 1월에 그 4차 핵실험 또 2월에 그 대륙 간 그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북침훈련, 핵군사훈련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한 합동 군사훈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유를 좀 국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은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내부 결속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 북한의 행동은 외부를 향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향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는 5월 달에 노동당 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앞서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외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외부의 이런 것들에 대항하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좀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한국 청와대에 대한 위협 말고도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VOA와 인터뷰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이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그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핵폭파 시험을 다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어느 때든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워싱턴의 그 인터넷 전문 매체죠. 38 노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이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전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국방부나 통일부 당국자들도 북한은 정치적인 판단만 서면 언제든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만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 5월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노동당 대회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예.
이 대회를 앞두고 그 즈음해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이 북한이 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북한은 그동안 약 3년, 2006년부터 해서 약 3년 주기로 그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2006년, 뭐 2009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상당히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한 지가 뭐 얼마 안 됩니다. 1월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그 추가 핵실험을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그 또 다시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것은 아마 김정은 정권의 그 명운을 건 큰 도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필요한 그 석유의 90% 또 상당량의 그 식량 또 소비재 물품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 대해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에 계속되는 이 위협적 언사와 도발 행동에 대해서 직접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들어보셨는데 한국 정부가 잇따른 그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해오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요. 관련해서는 이 도발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한다. 그리고 또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또 마찬가지로 응징태세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나 국민안전처, 정부 주요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강화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그리고 또 이행하도록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도발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는 이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개발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국제사회와 나서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개발과 도발 같은 이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핵안보 정상회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그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실천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이 참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의가 바로 이 회의인데요. 이번에는 그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들과 유엔 소속인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유럽연합 그리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그 정상 성명 커뮤니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물질 관리와 핵테러 방지, 핵시설 방어 등 핵비확산 문제에 달린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1월에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2월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서 또다시 그 추가 도발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의 안팎에서 북한 핵 문제가 그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박 대통령도 참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에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예상되나요?
예, 백악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그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고요.
예.
사실 이번에 그 미중 간의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다만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 그런 동향인데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나라가 한국 말고는 사실 미국과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제재를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도 합의를 한 상태지만 그 문구 자체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또는 반대로 상당히 완화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면은 현재 고려할 것이 아니고 좀 나중에 가서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든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에 북한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려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그 일부 언론의 보도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그동안의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또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런 맥락에서 그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네.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적 위협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북 제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주로 해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재 현황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초에 그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채택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뭐 금융, 무기 검색 그 이런 쪽에서는 뭐 특별한 그 상황은 지금 없고요. 다만 그 대외적인 관계, 대외 부분에서도 해운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북한 선박으로 알려진 그 진통호가 그 굉장히 강한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저 억류가 됐다가 그다음에 그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제재 대상이 오른 북한의 그 원양 선박 약 30여 척이 그 중국의 한국에 그 입항을 못하고 중국항을 떠돌다가 그 자동 그 선박 식별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끄고 북한으로 그 돌아간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그 해운 분야에는 그 몇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요. 나머지 분야는 잘 안 알려지고 대북 제재가 역시 그 초기 단계입니다.
네. 이 대북 제재의 성패는 역시 사실상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중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줄곧 이 결의를 성실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제재 결의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중국 국경지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상호 물자 교류를 점검하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취재 자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관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재 이후에 중국 지방정부 당국 차원에서 북한과의 물자 교류에 대해서 가령 검색을 강화한다든지 또 물동량이 좀 줄었다든지 그 결과로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대북 제재가 결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사실 두세 달 후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이미 그 북한 선박이 입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선박의 그 희촌호 얘긴데요. 희촌호는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그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27척 중에 한 척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저희 그 VOA가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선박의 그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 VOA 기자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희촌호가 지난 14일 날 그 러시아의 그 보스토치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을 하면 당연히 입항을 해서 접안을 해서 뭐 화물을 부리던가 뭐 그래야 되는 건데요. 23일까지 접안을 하지 못하고 그 항구로부터 약 1km 떨어진 바다에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날 새벽 3시께 뱃머리를 북한 방면으로 돌려서 다시 돌아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그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31척의 배가 바로 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31척의 배는 어떤 항구에도 입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22705 제재 결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이 4척의 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제재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4척의 배는 실제 소유주가 중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해제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선박 소유자들이 그 배에 고용하고 있던 북한 선원들을 전부 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북한인 선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서면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보리에서는 이 4척을 중국 측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박들이 원양해운관리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대북 제재가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1일인데요. 그 미국의 그 미국무부의 북한의 그 6자회담 그 수석대표죠. 그 성김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수 본부장이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그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북한의 그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미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의 일정 회동인데요. 이번 회의에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니엘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과 재무부와 그 상무부의 제재 담당관들도 참여했는데요. 이 회의를 마치고 그 성김 그 특별 대표는 미한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모든 유엔국들의 충실한 이행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아직은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논의에 좀 진전이 있는지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뚜렷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이어서 2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사드 논의가 급진전되는 듯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단체를 모임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사드 논의가 급진전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 중국이 또 러시아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중국이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상당 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사드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는 시점에서 뭔가 좀 숨 고르게 나선 게 아닌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논의의 진전이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입장이 전에 비해서 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뭐 딱 부러지게 왜 후퇴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사드는 무엇이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높이 날아오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노동미사일 또는 무슨 광명성, 대포동미사일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번에 그 북한이 2월에 광명성 그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서두른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것을 빨리 그 설치하자 이런 그 협의를 가졌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좀 달라진 그런 그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최근에 미 육군의 그 데이비드만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이 22일 워싱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반대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걸림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진 않겠구나. 걸림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사드 배치가 그 지역 관련국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은 그 영내 한국의 최대 교육국으로 사드 배치에서 이런 민감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절사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좀 곤란한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그거를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 되면은 그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 서두르는 분위기에서는 좀 한 반발자국 정도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국과 사드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고요?
예, 그동안에 사실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의 고태밀러 차관보가 이 중국이 계속해서 그 반대하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
물론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이익에, 안보상 이익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결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와 관련한 논의에는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진전이 더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인권이사회 의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Draft proposal L25 may be adopted without vote. It is so decided.
네, 인권이사회 의장인 한국 대사가 결의안 채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실 일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전에는 2013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한국의 최경림 대사가 마침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그래서 논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논의가 없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이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나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나라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표결을 해도 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이 돼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앞서 잠깐 영어로 의장의 발언을 들으신 대로 이것을 그냥 보트 없이 컨센서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겁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열악함과 심각성이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컨센서스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뭐 방대한데요. 몇 가지 그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권 유린 그 상황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그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 없이 상당한 그 인권 유린, 인권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출신 성분에 따른 그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수 형소를 없애고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보낼 것도 요구했고요. 또 관련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이 그 정치범수 형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그 조치를 취하라,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가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결의한 그 내용 가운데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내용이 역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 그룹 신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뭘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전문가 그룹은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이 마르즈키 다루스만 보고관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특별 인권 보고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보고서 안에서 그 설치를 권고를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는 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모색해 보도록 역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전문가 그룹은 많게는 두 명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아마도 두 명이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지명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북한 인권의 책임 당사자들을 회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에 따른 피해 문제 그리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무적으로 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그 나아간 그런 움직임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 그룹 설립이 그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인권 이사회는 그동안 10년 넘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 법원에 회부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전이 있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게 그 지난 2003년이니까요.
예.
벌써 이제 14년째 그 연속해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그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전문가 그룹 설치도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것이 벌써 14년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이 또 이번에 뭐 무투표로 그 채택이 되고 그러니까요. 큰 걸림돌은 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진전해 갈 수 있다.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남 위협을 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어려서부터 난 가난을 만났고 소문 없이 아버지와의 생이별. 홀로머니 모시고 삼시세끼 국술죽 그마저 없어 어린 손엔 배운 도둑질.
12살 때까지 살았던 고향 온성에서의 기억을 그림으로 또 노래로 담아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강춘혁이고요. 98년 3월에 북한을 탈북하여서
올해 나이 30살, 한국에 온 지 이제 14년째가 되는 강춘혁 씨입니다.
두만을 건너시다 잡히신 거예요. 내 아버지도 이제 건너 그러니까 불법으로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감옥 생활하시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아버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자고 했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어머니와 춘혁 씨는 4년 만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좀 더 꼬였거든요. 예, 한국에 와서 갑자기 두 분이 이혼하시니까 저는 그냥 집을 뛰쳐나갔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춘혁 씨 사춘기 청소년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너는 그래도 대학교 한번 가봐라.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면 되는 거고 왜 안 가냐. 야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농담도 하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재능이 많았던 그림 그리기를 해보겠다고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늦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시도는 해보고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하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또 보고 패스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교 원서 접수해가지고 완전 스트레이트로 바로 해가지고
미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것도 검정고시 출신의 북한에서 온 탈북자 대학생 강춘혁 씨의 미술대학 입학은 당연 화제였습니다.
후에 대학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막 삼수 사수한 애들 엄청 많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들어왔어? 형 뭐 오빠는 어느 학원 다녔어요? 응? 이런 그냥 그림만 그렸어 그냥 하면서 막 얘기하고. 예.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올해 나이 30살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랩하는 화가 강춘혁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오면 이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자, 애들아 너네 준비할 게 뭐냐면 뭐 유화 뭐 몇 컬러짜리 그 한 두 박스 사야 되고 젯소도 사야 되고 뭐 팔레트 사야 되고 나이프 사야 되고 해요. 막 디젤 뭐 다 구하고 하면 뭐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들 툭툭 치면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고. 예.
막노동 일꾼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살아왔던 춘혁 씨가 한국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그림은 그렸지만 물감도 낯설었던 춘혁 씨였고 모르는 용어가 투성인 어리버리 춘혁 씨는 늘 주위 동기생들에게 물어보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초반에 그냥 물감 물 익히는 데는 좀 그런 게 좀 초반엔 좀 힘들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좀 알려주고 팁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하겠는데 형태력에서는 굳이 뭐 제가 딸리고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손 놓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와 트롬본을 다루었던 부모님이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라고 권해줬지만 춘혁 씨는 늘 연필을 들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한국에서도 그런 춘혁 씨의 이력을 알고 책 속에 삽화 그려주기를 부탁하는 요청도 이어졌었습니다.
예, 어린이 책들 좀 넌 내가 얼마나 행복하나인지 엄청 길거든요. 제목. 옛날에 나온 거는 뭐냐 This is Paradise라고 그 이것이 천국이다. 예, 그 책이 나왔었고 또 그냥 그림만 그린 삽화 있을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가 이제 인권은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도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솔직히 눈치를 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북한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동화책에도 북한 내용을 실으려고 하는가 봐요. 출판사마다. 근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북한 작가분을 찾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립대학의 예술대학생 한국에서도 가장 비싼 등록금이 들어가는 학교였지만 탈북 청년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남들이 쓰다 남은 물감과 재료도 활용해가면서 그림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는 뭐 저는 그냥 뭐 장학금 받은 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료 사고 그리고 전 마늘 안 발라요. 저 유화인데 이렇게 뭐 살짝 사실성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라서 유화는 원래 이렇게 막 발라야 되잖아요. 그냥 친구들 어떤 뭐 돈 많은 친구들 이렇게 막 바로 작업할 때마다 막 서스럼 없이 작품 망하든 말든 바르는 거 보면 부럽지만 저는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얇게 발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예.
미대생 춘혁 씨의 그림은 신중함이 더해졌습니다. 연필 소묘 위주의 그림에서 적은 양이지만 색깔 표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춘혁 씨의 그림은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는 그림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 당연하죠. 딱 들어와 봐도 이 그림이 딱 보이니까 예, 애들도 다 알고 하니까 이제는 뭐
예, 뭐 이건 춘혁일 거구나.
예, 그러죠. 교수님 와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교수님들이 야, 너 임마 여기 좋은 사회 와가지고 임마 돈 벌어 살아야 되는데 너 이런 그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겠어?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감염될 수도 있고 이거 돈 되는 걸 그려 해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아 누구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뭔가 뜻이 있는 거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고
그냥 예쁘고 좋고 멋진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 가고 뜻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는 강춘혁 씨.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춘혁 씨가 어느 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나갈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노래는 힙합 장르는 좋아하는데 나갈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야 너 애들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있지 해가지고 랩 쪽으로 잘하는 애들 없어 해가지고 있지 해가지고 내 두 명을 소개시켜줬어요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 뭐 하나 봐요. 뭐 한대요. 노래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펀딩인가 뭐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중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관심을 키웠던 미국 흑인들의 힙합 문화.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던 힙합 장르를 한국의 어느 한 방송국에서 공개 경쟁 형식으로 신인 힙합 가수를 뽑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탈북 청년들을 모아서 한번 출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강한 권유. 그래서 강춘혁 씨는 주위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쇼미더머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 다 빠진 거예요. 아 그런 공개적인 데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부랴부랴 한 2주 준비해가지고 전 처음 써봤거든요. 가사를 처음 써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잘 솔직히 처음 써보니까 듣고 노래방 가서 따라하고 부르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예, 그때 막 동근 양동근 씨 만나가지고 동근 형이 살짝 3시간 정도 알려주고 이런 거는 무슨 거야 이런 거는 이런 뭐 훅이야 펀치라인이야 뭐 이제 알려주고 예, 그때 그냥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또 나가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한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가 도움을 줬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힙합을 그 역사가 무엇인지 가사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냥 따라서 흥얼거리고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유명한 사람에게서 개인 지도까지 받는다는 것이 사실 얼떨떨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힙합이라는 게 랩이라는 게 미국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힙합 문화라는 게 한 30년 되지 않았네요. 길어봤죠. 그리고 그게 흑인 사회에서 이제 할렘가 쪽에서 옛날에 흑인들이 자기네 인권을 호소하고 그걸 자기네 생활을 어떻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 가사를 써가지고 랩이란 걸 했잖아요. 막 녹음 테이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볼 때 자기는 인권을 호소한 거고 뭐 맞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인권이 진짜 완전 박탈당한 상태고 어디서 인신매매 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을 뭐 그게 피부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요즘 지금 세대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림가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아 이건 이런 게 진짜 리얼 힙합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가사 한번 써보지 해가지고 가사 써가지고 부랴부랴 예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는데
네, 최근 한 음악 케이블 방송에 탈북 래퍼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김정은과 이설주 그리고 북한 체제를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선 강춘혁 씨의 힙합 도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때는 그 프리스타일이라서 그냥 막 그냥 얘기 소개하는 거라서 뭐 내 이름은 강혁 함경북도 원성에서 왔지 거기가 어딘지 아니 뭐 이때 사투리 살짝 들어가고
나는 함경북도에서 온 탈북자
뭐 거기는 리설주가 조국의 어머니 but she's not my 어머니
지도자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려야 하는 북한 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우지에서 얻은 건 결핵 땅콜 판돈 착취해서 만든 것은 핵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했는데 애들이 어벙벙 해가지고 보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강한 것이 보통의 힙합 랩이지만 랩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춘혁 씨의 무대를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서도 애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갑자기 막 뛰었더라고 인터넷에. 야 여기 북한도 많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여기 북한이야 막 이러고
1차 예선 통과 후 강춘혁 씨의 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없이 보냈던 첫 무대와는 달리 생각도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춘혁 씨의 두 번째 무대는 상위 도전자로 선택받지는 못했었습니다.
2차 때는 올라갔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 이런 데 처음이었거든요. 카메라가 무슨 뭐 사석에 다 깔렸는데 엄청 긴장해가지고 첫 마디만 딱 뱉고 딱 떨어졌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강심장 춘혁 씨도 수많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장치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본선 무대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때 그 무대에 선 뒤로 힙합에 더 빠져들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노래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냥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그 가사도 듣고 막 다 보고 뭐 인터넷에 나온 것도 보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 막 이 내용을 보고 아 진짜 이런 거 좀 알게 된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또 저는 부끄러운 것보다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준 게 저 원래 그냥 그때 하고 나서 그때 더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 떨어졌지만 그때부터 뭔가 맛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나는 그림은 이렇게 조용히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저는 집중해서 놀이 음악 들으면 한 7시간씩 그려요. 앉아서 제 안에 이런 거를 이렇게 분노를 삭으면서 이렇게 삭히면서 이렇게 싹 그림에 담아내는데 랩은 막 뱉어내니까 예, 좀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은 시각으로 보여주고 노래는 청각으로 다 들려주고 그런.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북한에서 나고 자란 춘혁 씨의 고민을 그리고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굶주린가 총살이 두려워 숨죽인 채 탈북한 곳이 옆집 드넓은 중국인데 시체들 써 굶주린데 배를 채워준 건 다른 많은 시들어간 들판의 불뿔이 잡히면 수용소는 그냥 표준형 실은 총알이 아까워 망할 교수형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그림 그리는 래퍼 탈북자 강춘혁 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at the drop of a ha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Mike, 내가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해도 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물론이지. 전화만 하면 바로 갈게.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정말 다행이다.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Today's expression is at, A-T, at, the, T-H-E, the, drop, D-R-O-P, drop, of, O-F, of, a, hat, H-A-T, hat, at the drop of a hat. If you do something at the drop of a hat,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immediately. At the drop of a hat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경주나 시합할 때 모자를 떨어뜨리는 걸 시작 신호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결투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를 떨어뜨리자마자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동작이 빨랐겠습니까? 그야말로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반응을 했겠죠. 결국 이 표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시행하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세 반응하다. 또는 조금만 부추겨도 바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대가 약간만 어쩌는 소리를 해도 참지 않고 금방 대응하는 사람이나 작은 자극에도 바로 수줍어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마이크한테 연락해도 되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물론이지 전화만 하면 바로 갈게 라고 했죠.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ike, if I ever need help, can I call you?
Of course you can call me. I can come at the drop of a hat.
Oh, that's good to know. Thanks. 'Let's review. If you do something at the drop of a hat,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immediately.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At the drop of a ha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